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삶을 주시는 도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정도면 내가 만족할 만큼 잘 사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나는 불행해 라고 여기시는지, 각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속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부자가 있는가 하면은 가난한 사람도 나오고, 권세자가 있는가 하면 신하도 있고, 상인, 선생, 군인, 의사 등등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그 누구처럼 앞으로라도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신앙적인 기준 이런 것들은 잠시 내려놓고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은, 아, 이분은 정말 행복했겠어, 그래서 나도 이분처럼 살고 싶어, 이렇게 생각되는 한 사람을 고른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누구를 손꼽으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보시는 각도에 따라 이 사람도 나올 수 있고 저 사람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대부분이 솔로몬을 선택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지혜를 얻은 사람이고 전무후무할 정도로 복이 영화를 누린 이런 분이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솔로몬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이 솔로몬이 여러 가지 갖추고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도 있고 왕이란 권력도 가지고 있어서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산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모든 걸 다 가지고 누리고 산 솔로몬 자신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행복을 느끼며 살았는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이 참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작 당사자인 솔로몬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뜻밖에도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솔로몬이 가진 영광이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 이런 내용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과 29절이지요. 여기 보면은,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말씀이나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그 당시 솔로몬이 입은 옷은 아마도 최고급의 그 원단 가지고 최고의 디자이너가 정말 몇 개 안 되는 무슨 작품처럼 만든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시대의 명품을 입었을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그렇게 명품이라 하더라도,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들판에 비어있는 꽃 한 송이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영광에도 가진 한계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참 많은 분들이 암송도 하고 있는 참 익숙한 말씀입니다. 앞에 표제를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성경에 솔로몬의 시라고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아시는 대로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린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쓴 시가 바로 이 127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시편을 가만히 좀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속에 솔로몬 인생의 아주 고달픈 모습이 배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선 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솔로몬이 읊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그래 맞아. 사람이 아무리 애써서 집을 지어봤겠자 아, 그 집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그냥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슬쩍 지나가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이 시를 누가 썼나요? 솔로몬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렇게 유명한 왕 솔로몬이 그 집 하나 짓는 거 그걸 가지고 뭐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말이죠. 그저 뚝딱뚝딱 하면 되는 걸 가지고 그저 우리 하나님까지 동원해서 세우지 않으면 헛수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나. 집 하나 짓는 거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더구나 여러분 솔로몬은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왕으로서 건축을 아주 어마어마하게 하신 그런 분입니다. 자신이 사는 궁전도 아주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잘 지었고 그 아버지인 다윗의 명을 받아서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도 아주 엄청나게 지은 그분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뭐 집 한 번 지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 집을 짓다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뭐 이해가 되겠지만은 아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은 경험도 많고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왕인데 왜 이런 솔로몬이 집을 지을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세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 사실 솔로몬이 이런 얘기하기에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말한 것을 이해할 수가 있죠. 여러분 여기 집이라고 번역된 바이트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 어떤 주택, 뭐 집 그런 건축물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바이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 구약 성경이 아주 폭넓게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인데 때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르칠 때도 많이 쓰인 단어가 바이트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호세아 8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나팔을 내 입에 들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런 규절이 나오는데 여기 여호와 집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바로 이 바이트입니다. 성전을 가르치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또 이 단어 이 바이트는 나라를 가르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스가랴서 이 9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에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내 집 불러서 진을 쳤다. 여기 내 집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바로 이 바이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왕이지 않습니까? 왕이니까 단지 뭐 조그마한 집 하나 세워가지고는 안 되고 왕국을 그 나라를 아주 든든하게 세워야 될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단순하게 집, 무슨 조그만 건축물 이게 아니라 나라 혹은 국가를 의미하는 그러한 뜻으로 쓰여진 단어인 겁니다. 바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말이죠. 또 여러분 솔로몬이 통치했던 그 평생을 통치의 평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초기의 그 이스라엘은 아주 이 북이 영화가 넘치는 아주 막강한 그러한 나라이다 보니까 상당히 든든하게 섰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통치하는 도중에 후반기에 가보게 되면은 나라가 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라 안팎으로 아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외부의 에돔 사람 하달이라고 한다든지 수리아 사람 르손과 같은 이런 적들이 많이 나타나서 전쟁도 하고 또 나중에 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는 그 신하 중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이 여로보암이 열두 지파 가운데 열 지파를 데리고 나가서 나라를 따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두동강이 났다는 얘기죠. 그 나라꼴이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 후반주에 보시게 되면 솔로몬이 통치 말년에 죽기 직전이죠. 자신이 성을 지키는데 실패하고 탄식했던 그런 모습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고 이렇게 탄식을 하는 겁니다. 아니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남들이 얻지 못하는 큰 지혜를 얻은 사람이고 그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든든한 나라를 물려받은 사람이고 또 당대 부귀 영화가 극에 다가갈 그런 정도로 누렸던 그런 사람이 왜 후반부에 가서는 나라를 지켜내지 못했을까? 왜 실패했을까? 왜 그의 나라가 무너지고 두 개로 쪼개지게 됐을까? 하는 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굉장한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은 솔로몬 왕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으면은 우리가 지난 주일날 생각해 본 것처럼 그는 먼지에 불과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굉장히 지혜를 가졌지만은 사람들과 비교를 했을 때 그게 굉장한 거지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가보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엄청난 것을 소유하고 있었지만은 그거는 우리 사람들끼리 비교했을 때 그건 대단한 것이지만은 온 천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걸 가져가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솔로몬 왕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건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그런 것이지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가보게 되면은 솔로몬 왕이라도 세상에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루살이 존재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에게는 귀빈이 있었고 또 많은 신하들이 그를 보좌하고 했지만은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는 먼지 같은 인생들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나라가 그렇게 쇠약하고 두동강이 나는 것을 왕이라도 막지 못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질책이 나오게 되는데 이 솔로몬은 자기 마음도 다스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어서 그렇게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인네들을 향한 마음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욕망에 대한 자기 생각 다스리지 못해서 많은 그 여인들을 궁궐로 데리고 왔습니다. 뭐 이 나라 공주, 저 나라 공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처첩으로 거느리게 되는데 그 지혜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또 그 여인네들이 솔로몬 궁전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자기 나라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왔는데 이 솔로몬이 거기에 마음 뺏겨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그 여인네들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데 솔로몬의 지혜가 솔로몬을 절제시키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결국 솔로몬은 나라가 무너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그렇게 한 나라의 왕이고 굉장한 그런 솔로몬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먼지 같은 존재였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솔로몬의 죽기 전에 그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2절 앞부분에 보세요 여러분. 그는 잠도 깊이 자지 못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앞부분입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 너희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의 얘기를 우리들에게 탄식하면서 지금 늘어놓고 있는 것이죠. 나 솔로몬은 무슨 성공한 왕이 되고 싶었고 행복하고 싶었고 무슨 조건이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고 그래서 나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면서 또 늦게 누우면서 수고를 많이 했는데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두 다리 쭉 뻗고 잠도 자지 못할 만큼 고단하고 힘들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은 도대체 잠이라고 하는 걸 언제 자는 겁니까? 얼마나 자는 겁니까? 잠자는 시간이 아주 조금밖에 없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났으면 일찍 자야 되는데 늦게 자니까 취침 시간이 짧아요. 그러니 만성 피로에 쫓기는 사람처럼 언제나 피곤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세상에서 가장 평안했던 사람이라고 우리 모두가 부러워하고 있는 솔로몬의 실제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결국 이렇게 탄식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솔로몬의 탄식을 생각했으면은 이제 우리가 우리네 인생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잘 사셨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뭐 아주 편안하게 지나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나도 솔로몬처럼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뭐 나도 솔로몬처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면은 기도를 해줄 그런 시간이 종종 있게 되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 아이에게 하나님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그 엄마가 얼마나 아멘을 크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 지혜 주셨던 그 지혜 그런 걸 얻으면은 나중에 학교에 가서 최우등생이 되고 뭐 그런 걸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런 걸 원하잖아요. 우리들은 다 원하는 거예요. 게다가 무슨 뭐 쪼들리게 이렇게 살지 않고 풍성하게 살면서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뭐 그저 액수 고아를 불문하고 척척척척 이렇게 내놓는다. 이거 얼마나 좋은 생활입니까? 거기다가 누구한테 꺼내지 않고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 배우자도 좀 멋있었으면 좋겠다. 이 솔로몬처럼 그래서 여러 명을 얻을 수는 없지만은 내 인생에 한 명 얻는 건데 더 심사숙고해가지고 평생 한 여자와 한 남자와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아무한테나 장가가거나 시집갈 수는 없지. 그래서 워낙 심사숙고하느라고 요즘은 뭐 잘 못 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이 솔로몬은 아주 엄청난 여인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오늘의 솔로몬이 되면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솔로몬이 말년에 가서 탄식하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썼다는 여러분 전도서에도 보면은 그 맨 앞에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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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여러 번이 헛되다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나오나 보세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깨어있음이 헛되다.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계속해서 이 헛되다고 하는 얘기를 바로 이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솔로몬 같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탄식하고 있으면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사는 길이 여러분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솔로몬이 2절 후반절에서 우리에게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사는 힌트를 여기에 주고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자기 자신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어도 헛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솔로몬은 잠도 제대로 충분히 단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됐어요. 그래서 단잠이라도 충분히 잘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 정말 그게 부러운 거야.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가 많아도 잠이 잘 오지 않고 돈이 많아도 잠이 잘 오지 않고 무수한 사람들에게 애워싸여서 보호받고 있어도 단잠이라고 하는 걸 잘 자지 못했는데 세상의 행복이 뭘까? 여러분 뭘까요? 깊이 깊이 자는 거다. 그러면 누가 깊이 깊이 잠을 잘 수가 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솔로몬 왕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솔로몬이 가진 것에 백만분의 일이라도 우리는 가지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솔로몬이 될 수는 없지만은 솔로몬 이상의 존재로서 솔로몬보다도 더 행복한 생활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이 그런 분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가 되면 솔로몬보다도 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가 이 목회 초기에 신앙서적만 읽으니까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 과학책을 그저 여러 권 사다가 아주 차례대로 쌓아놓고서 읽은 적이 있어요. 과학이기 때문에 읽어보면 어떤 것은 전혀 모르는 내용도 나오고 어떤 것은 조금 알고 그래도 이제 쭉 읽었는데 그때 읽은 그 몇 권 읽은 것 중에 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책을 뒤져보니까 책이 그 책이 어디인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 머릿속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때 읽었던 것을 한번 생각해보니까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인생에 소중한 것이고 축복이잖아요. 창조주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시간이 금보다 귀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하루에 몇 시간을 누구나 다 자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만드셨다. 그러니 잠이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축복인가. 그래서 잠을 낭비로 여기면 안 되고 축복으로 생각하면서 단잠을 자야 된다. 잠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쭉 나오게 되면서 잠을 자는 게 왜 유익한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갓난아이들은 잠을 잘 자야 그저 하루 종일 내리 자야 그래야 이 두뇌 발육이 잘 돼서 머리가 좋아지고 아이들이 건강해진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밤에 잘 자지 않고 보채는 그러한 애기들은 아프기도 잘하고 좀 연약한 애들이 된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성장 호르몬이 많이 왕성하게 분비가 돼서 아이들이 쭉쭉쭉쭉 이렇게 자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어른들도 일정 나이가 되면은 이 성장 호르몬이 나오질 않고 혹은 줄게 되어서 멈추게 되지만은 그래도 잘 자는 사람은 그 호르몬 조절이 잘 돼가지고 잘 늙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잠을 많이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동안이고 나이보다 젊어 보이고 그러는데 잠을 못 자고 뜬눈으로 밤새우고 고민이 많고 그런 사람은 오랜만에 만나게 되면 야 너 폭상 늙었구나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얘기를 아주 길게 써놓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혼자 미소가 지워졌는데 왜냐하면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2절 말씀이 제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구나. 잠을 잘 자는 게 이렇게 큰 축복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여기 성경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이것을 좀 바꾸어 말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말과 여러분 다른 말이 아니잖아요. 같은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잠을 잘 자지요? 아,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서 잠을 잘 자는 그런 겁니까 여러분?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 사람도 근심과 걱정이 많아요. 그 사람도 자기가 일찍 일어나서 늦게 놓고 수고의 떡을 먹어서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뭐 하나 다른 겁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어요. 걱정이 누구의 걱정이 됩니까? 뭐 하나님 무슨 걱정을 하시겠습니까만은 걱정을 해도 하나님의 걱정이 되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다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께 다 맡겼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실 거지요. 아멘. 아 이렇게 하고는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다리를 쭉 뻗고서 잠을 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옆에 계시면서 그래 잘 자거라 내가 너 모든 거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은혜로운 자장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잘 자요. 그래서 그 전에 이 책을 읽으면서 오늘 보면 2절 말씀이 떠오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대단한 걸 다 갖추고 있지만은 이게 잘 안 됐던 사람인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은 그게 뭡니까? 그걸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은 은혜로 사는 삶이란 말씀이에요. 은혜로 사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속에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평안하고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그냥 걱정 근심이 없고 그 은혜 속에 단잠을 잘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그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깨달은 다음부터는 이렇게 더운 날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졸고 있는 그런 사람 별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 왜 미워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이건 둘째 치더라도 첫째 예배 시간에 졸릴 정도가 되면 얼마나 평소에 열심히 살았는지, 그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참 부지런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귀한 분이잖아요. 아, 참 열심히 살았구나, 한중안을 살 때에. 또 이유가 있습니다. 아, 우리 교회 예배당이 안방처럼 편안하니까 주무시기도 하는 거지. 여기 와서 앉아있는데 신경이 날카롭고 불편하고 그러면 그 잠이 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집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내 집처럼, 내 안방처럼 편안하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축복받은 겁니까? 정말 그 사람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무엇보다도 그런 분은요, 뭐 설교 잘하느니 못하느니 생전에 그런 말이 없어. 왜냐하면 이거 뭐 잘 자고 깼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분도 나중에 저 뒤편에 나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목사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은혜 받았어요 하는 말씀보다는 수고 많으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오늘도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설교가 자장자같이.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 뭐 깨우려고 하지도 말고, 또 이 보면은 그런 분들은요 절대로 다른 교회에 옮기지도 않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서 그죠? 그러면서 그냥 은혜로 사는 거죠, 여러분.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은 왜 이런 말씀드린지 여러분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저는 나이 27살에 만으로 하면 26이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 목사가 됐는데 최연소 목사가 됐습니다. 예장 통합이라고 하면 여러분 잘 모르실 거죠. 잘 모르시죠? 그러나 이 대표적인 교회, 이 영락교회라고 하면은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아무튼 최연소 목사가 되고 나니까 성도님들이 저를 뭐라고 말하느냐고 하면은 어린 종이라고 그랬어요. 아마 저 사람 기억할 거예요. 뭐 날 위해서 기도할 때도 어린 종이, 어린 종이 뭐 그러면서 이제 교인들이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물론 이 전도사 시절 때도 제가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열심을 다했지만은 이 어린 종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는지, 그런데 몇 년 동안은 참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어린 종이라고 하지만 어린 종이라도 할 것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명색이 목사가 됐는데,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서 저 사람보다, 저 이 목사보다 열심히 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럴 만큼 아주 열심히 새벽기도 다 나가는 건 물론이고 새벽기도회 때도 유임을 만들어가지고 나누고 드리고 말이지요. 뭐 프로그램이 빈약해서 잘 알되는 줄로 알고 다른 교회 가서 배워보기도 하고 뭐 여기저기 목회자 세미나에 다니면서 배워오고, 그때 이제 이 세미나에 갈 때는요, 제가 이제 책상 서랍을 뒤져보니까 요 조그마한 녹음기가 이게 나왔는데 이것도 20년 전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녹음기가 이렇게 적은 것도 없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휴대폰 가지고 있으면 다 녹음하고 그러는데, 우리 장로님이 들고 다니는 가방처럼 큰 그런 녹음기, 그걸 들고 다니면서 녹음해가지고 와가지고 두 번 세 번 들어보기도 하고. 여기 미국에 와서 얼마나 열심히 열심히 신방을 다녔는지, 낮에는 신방 할 수가 없는 것이, 아, 그 집에 사람이 있어야 신방 갈 거 아닙니까? 신방이 없으니까 신방 할 수 없는 그런 가정은 그분이 퇴근하고 집에 계시는 시간에 맞추어서 밤 11시 반에 장로님들을 소집해서 밤 12시에 신방을 갔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낮 시간, 뭐 시간이 맞지 않으니까. 그 집에 신방 가려면 그 시간밖에 안 되니까 밤 12시에 신방을 가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 저하고 같이 이제 교회에서 제 목회를 도왔던 장로님들 참 대단하신 그런 분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서른 전후밖에 안 된 이 새파란 이 어린 종이 손자까지 있는 장로님 도로, 장로님 신방 갈 일이 있으니까 11시 반에 교회로 나오세요, 그러면 예 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분들도 얼마나 열심히 부른 목사와 함께 교인들을 섬기고 교회에 섬기고 그러는지,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하긴 하는데 여러분 1년도 되지 않아가지고 10배 정도로 부흥하게 됐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한계를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을 내면 유지해도 되는데 열심 내지 않으면 떨어지고, 또 열심 내면 고 수준까지 올라가고, 열심 내지 않으면 떨어지고, 그게 한계더라고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지역 프로그램도 없고 동네 주민들 대상으로 무슨 동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뭘 할 것인가, 뭐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뭐 교회가 막 들썩거리고 그렇게 될 줄은 알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가끔 장로님들이 교회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뭐 근처에 새로운 식당이 생겼는데 목사님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그래서 밥이나 먹는 목회를 하는 거예요. 밥이나 먹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진짜 답답한 거예요. 영적으로 하고 아 이게 왜 이러는 거지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여기 미국까지 이렇게 보내셨습니까?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저로서는 무척 심각한 거지요. 하나님 앞에 참 눈물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저의 목회에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마치 사울이 바울 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체험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 꼭두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 그래서 안 되는 거다. 그게 답이었습니다. 왜 안 되느냐고? 그래서 안 되는 거지요. 뭐요? 야, 네가 혼자서 뭐 다 한다고 그러지 않느냐고. 네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네가 온통 무대를 다 차지하고 너 혼자 설치지 않느냐고. 도대체 하나님이 내가 들어가서 널 도와줄 틈이 없지 않느냐고. 다 네가 다 하는데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다 포기해라. 빨리 포기하고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래라. 그거였어요 여러분. 그거 제가 신앙 간증처럼 얘기하기 시작하면 여기서 쭉 연결되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 모든 것은 생략하고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저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아무리 열심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은혜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은 그 다음이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다.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제일 먼저 찾아온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제 마음속에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모든 스트레스로부터 해망이었어요.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잘해야 돼. 설교를 하더라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잘해야 돼. 아 그런 그 압박감이 확 사라지게 되면서 아 정말 완전히 해방이 되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그런 부담감에서 벗어나고 정말 엄청난 자유가 제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그 평안함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지금도 고스란히 저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뉴저지 한인교회도 하나님께 맡겼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사역을 잘하게 하시고 우리는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공격 안과 밖으로 받기도 하고 시험도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다 맡기고 나면은 누가 막아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다 맡겨 하나님께서 평안 중에 그래서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요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잘 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가 솔로몬처럼 되진 않았어도 솔로몬보다도 나는 더 행복해 그러면서 하나님 그만해서 자다가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 그날이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재우시는 마지막 잠도 우리가 잘 자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지막 잠이 뭡니까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셨는데 그 딸아이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울고 있는데 예수님은 죽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잔다고 표현하셨나요? 죽는 자는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조금 있으면 깬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일으켜 살리셨어요. 자다가 깬 소녀처럼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영원히 없어져서 소멸돼서 있는 그런 멸망의 죽음이 아니라 하룻밤 잘 자고 깨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를 깨우시는 그런 죽음이 될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요, 단잠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음에 언젠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어느 한 날에 그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다 잘 잤다, 편안하다, 개운하다 그러면서 깨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일어날 때 기지개를 켜지 않아요? 기지개를 켜는 게 중요하답니다. 잠자느라고 밤새 근육이 경직되어 있는데 바로 그냥 움직이면 오히려 안 좋고, 기지개를 하루 켜게 되면은 그저 근육도 풀어지고 혈액순환도 좋게 되어지고 에너지도 채워진다. 뭐 제가 얼마 전에 어디에서 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지개를 켰는데 매일매일 그 아침 하나님 잘 잤어요 그러면서 기지개를 켜고, 어느 날 아침 우리 영원한 천국에서 정말 이런 기지개를 켜면서 깨어 일어나 영생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솔로몬도 누리지 못했던 우리 성도들의 행복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행복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겁니다. 벌써 금년 들어서 우리가 7월을 지금 벌써 두 번째 주일날이 됐는데, 금년도 남은 달 6달 동안에도 그 하나님 안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여러분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강이 가득하게 될 겁니다. 이런 평강이, 이런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많이 가지고 이런저런 거 누리며 그러면 행복할 거라는 착각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될 때에 하늘의 평화도 우리를 깊게 잠들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지개를 켜듯이 기쁨으로 일어나고 나중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기지개를 켜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영생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남은 인생 중에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기도 중에 있는 우리의 권속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근원까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 집사님 여행을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감사의 제목이 이어지게 하시고 평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헌금 드립니다. 물질과 함께 우리의 시간과 정성도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바친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세상의 유익과 복을 끼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평안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몸된 이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평안한 마음과 심령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